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을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믿음 그리고 행함, 그 행함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 행함이라는 것은 곧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행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시험이 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결정해야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잘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말이 빨라지고 동시에 감정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해결이 잘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험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거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 환난을 경험한다, 그것은 솔직히 기분 좋은 어떠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를 빚으신다, 만들어 가신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시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유혹에 미끌려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잘못이잖아, 너가 실수했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너가 저지른 것이니까, 네가 결정한 것이니까 너 마음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다 너가 책임져,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있으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시험은 분명히 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데, 그것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너 때문일지라도, 나의 유혹일 때문일지라도, 나의 실수 때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1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시험 가운데 잘 참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듣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듣는 사람, 환경 상황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동시에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그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첫 번째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신이 없을지라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하라. 다음번엔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듣는 것을 잘하라는 거예요. 왜 듣는 것을 강조합니까? 시험이 오면, 환난 가운데 빠지면, 유혹에 빠지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오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면 어떻습니까? 실수하게 되고 어떤 상황들이 안 보여요. 상황을 제대로 못하니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막 앞서가니까 상황과 맞지도 않는 그런 판단들을 하니까 뭐가? 막 어떠한 행동들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막 앞서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가고 거기에 오늘 성낸다. 분노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유혹은 어떤 그 해프닝,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말 때문에, 우리가 분노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정말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먼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상황이 어떠한지 잘 이해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섣불리 결정하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상황들을 잘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지만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들을, 상황들을 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듣는다는 것은 뭐냐?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감정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카드를 주고받았는데 카드 속에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보다 좀 더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막 웃더라고요. 또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까 처음에는 뭐 안 먹는다 뭐 쪼쪼 하더니 아이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감정들이 막 나타나고, 또 반대로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내가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솔직히 웃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감정이 막 어떤 감정이, 기쁨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감정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가 버리면 기쁘면 기쁨대로 너무 들떠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눈이 가려워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앞서면 어떤 그 현실 상황 가운데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말하고 싶을 때, 분노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감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어떠한 분노,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되면 분노겠죠. 성내는 것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시험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라면 특별히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 결정해버리면, 여러분 내가 먼저 결정해버리면 상대방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해버리고 일을 저지르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싸움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멈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이 왜 이런 것을 했는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쪽이에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지만 너희들의 모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열심히 같이 싸워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싸우고 이제 정복전쟁이 끝나고 돌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렸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성막, 회막이 온전히 세워진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는 그 성막 앞에 있는 제단에서만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가 났고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되게 민감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죽으려면 너네나 죽지 왜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냐면서 가서 다 우리가 무찔러가지고 다 진멸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싸우러 가려고 모였는데 싸우러 가지 않고 대표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대표들이 가서 묻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느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 땅이 더럽혀졌다면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살자고 이야기해 줍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기다가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혹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혹시 너희들도 우리를 잊어버리고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우리 백성이 아니라고 할까 봐 그 증거로 이것을 만들었다, 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듣고 보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간에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대방이 드러난 현실만 본다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했냐라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상황들 관계 다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상황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듣고 잘 고려하고 잘 이해한 다음에 이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혹시 내가 감정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해라. 천천히 말하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물론 말을 많이 안 하는 분도 있지만, 특별히 사람과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오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변명하려는 것도 있고 말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명하려고, 해결하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말을 많이 하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까? 제 경험으로 본다면 말을 많이 해서 해결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게 하면 될수록 서로 간에 더욱더 어떤 핑계, 이유를 찾게 되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말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숙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뭐래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게, 우리 마음속에 경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면서도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경건이, 그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제 아내에게 한 그 말이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아주 심각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딱 하는데 우리 아내는 전혀 신경 써서 한 말이 아닌데 갑자기 그게 딱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격려하고 좋은 쪽으로 힘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될 확률보다 좋지 않을 쪽으로 되는 것이 훨씬 많고 이런 것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어떠한 뭐 교회를 세우고 경건의 모습, 선교 공동체 뭐 여러 가지를 막 세우지만 결국 이 말 한마디로 그 안에가, 그 안 속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말수를 죽이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데 그 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성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성내지 마, 아주 화내지 마, 그건 또 아니에요. 성을 내는데 분노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상이 드려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동시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여기서 이 성낸다는 것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탁 우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쌓여 있는 거예요. 참는다고 하면서 내가 속으로 그거를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막 쌓이고 쌓이고 쌓였다가 그게 폭발하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낸다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의 분노인데 이게 뭐냐면 왜 쌓이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구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나 이렇게까지 무시하다니. 막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짓밟는구나. 막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폭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한 말이 맞는 것인데 왜 너의 말이 앞서? 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싸우는 거예요. 서운함.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분노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러한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돼요. 하지만 듣고 듣고 또 듣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거룩한 분노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지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분노를 그냥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어떠한 그 힘이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성하신 선하신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는 그 야생마의 그 용맹함, 그 힘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하다.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런 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려면 이렇게 길들여지려면 잘못된 습관,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야 돼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떻게?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용맹함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가려는 그런 용맹함이 아니에요. 어떠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라고 하잖아요. 회개가 없다. 이게 만약에 완전히 비워내지 않는다면 회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냥 지식적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다 잘못된 것, 나쁜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은혜가 뭐냐면 이제 그러고 이제 말씀을 딱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다 버렸으니까 다 해결했으니까 내가 이제 한번 말씀을 채워야지 했는데 이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내가 찾아야지, 말씀을 채워야지 했는데 딱 보니까 이미 내 안에 말씀이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분노,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이 내 잘못된 것들이 그 말씀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그것을 다 비우고 나니까 깨끗하게 하니까 그 심겨진 그 말씀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뒤에 23절 24절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왜 거울을 봅니까? 제가 항상 이게 딱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제가 그냥 스스로 내 만족함을 위해서 거울 보고 오겠어요? 혹시 이게 와이셔스에 이게 뭐 이게 뭐죠? 단추가 풀리지는 않았나? 뭐 내가 좀 머리가 너무 확 뭐 어디 쓰지 않았나? 내 모습을 이제 점검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울을 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울을 딱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하나 쭈뼛해요. 막 서졌어요. 그럼 그거 누르고 와야지.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잊어버렸어요. 와가지고 딱 봤는데 이게 단추가 하나 이렇게 딱 풀렸어요. 뭐 좀 괜찮을까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몰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딱 보여요. 그러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잠그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거울을 보는 이유는 점검하고 고치는 거예요. 자,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나였던 죄, 내가 교만했던 것, 잘못했던 것, 분노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들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막 나에게 영적인 거울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였는데 딱 말씀을 덮는 순간, 예배 끝나고 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게 거울을 보았는데 그냥 가서 잊어버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시고 잘못된 것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원하는 고쳐라, 그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고치고 듣고 행하는 사람, 보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보여주잖아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딱 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면,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 어떤 형통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 행함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게 곧 복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받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냐면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여러분의 어떤 삶을 책임지는 사람,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앞에서 알아서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좀 어리고 아니면 힘이 없고 좀 연약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야고보는 정말 경건하다는 것이 뭐냐? 자신을 돌보는,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곧 이러한 삶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으리 하면은 이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이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행함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한테 뭐 여러분의 어떠한 생사여타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하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잘해요. 잘합니다. 그런데 아, 이 사람들은 좀 무시해야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안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제일 무시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절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한다면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기도할 때 주시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주변을 딱 보게 하시고 관계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말씀을 딱 듣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감정을 절제하게 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잘 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면서 빨리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말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성내게 돼 있죠. 분노하게 돼 있어요. 화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감정적으로 화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러한 화를 통해서 당신이 정말 잘못 가고 있어. 당신이 잘못된 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또 화를 내야죠. 나이스만 얘기하면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이 때로는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호해야 돼요. 하지만 그 단호함 자체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분노하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온유함이냐면 왜 인내냐면 이러한 것이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통해서 반복되면서 그 상대방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 살아가 봐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나를 고치고 상대방을 함께 고치는, 함께 고쳐가는 그러한 은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쳐가니까 우리가 복받았다. 참 우리가 복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주셨구나.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좋은 형제, 좋은 친구, 좋은 성도를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선택하고 결정한 줄 알았더니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듣고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잘못 가고 있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내 감정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사망의 길이니, 이것이 곧 형통이 아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애통하면서 나오는, 긍휼력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성냄이라는 것이 온전히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고 나의 잘못이고 상대방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